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말미에 한 고백이죠. 어쩌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후에 했던 고백을 지금 이 다윗의 인생의 말미, 황혼기에 다시금 고백했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노래로 만들어져서 시편에 실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편 18편과 오늘 사무엘하 22장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 역사서 속에 실린 이 노래, 하지만 시가로도 적혀진 또 똑같이 기록된, 시편에도 기록된 이 노래, 두 곳 모두 실렸다라는 것,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겠죠. 다윗의 인생을 축약해 놓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는 캐릭터이죠. 잘 아시다시피 위에 일곱 형들을 다 제치고 기름 부음 받은 인생 역전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소년으로서 연약해 보이는 자가 장수 골리앗, 거인, 강해 보이는 자를 무찌른 캐릭터입니다. 큰 실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무릎 꿇는, 비굴해 보이는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유연함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에게 매력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력적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면들을 확인하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강직함을 보면 강직하다 그러지 매력적이다 하지 않아요. 강직하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중심을 잡고, 이런 캐릭터가 매력적인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캐릭터입니다. 높은 곳에 갔더니 굉장히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높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안에 균형 잡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는 당당하나 하나님께는 바짝 엎드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다윗을 읽을 때 다윗 인물 자체에 집중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이 다윗을 읽을 때마다 항상 착시현상을 일으켜요. 성경은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임함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임함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을 읽을 때만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윗입니다. 한 명의 연약하고 완악하고 미련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잘못 읽어 내려가면 우리는 이렇게 할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역경과 풍파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노을을 바라보면서 멋있게 시편 하나 읊조리는 거죠. 시구 하나 읊조리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떠오르게 되는 완성형 인간 다윗. 하지만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 거의 인생의 말미쯤에 있습니다. 두 장 후에 가면 이제 24장이 나오죠. 그때 3월 24장에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또 마음이 해벌쭉해져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24장 1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21장에도 보면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기록해 놓은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5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은 피곤했으나 그 블레셋 방백들을 다시금 무찌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표현은 단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요,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이방으로부터 다시금 구원할 때쯤에 어떠한 일이 나오느냐, 그 가나안 쪽, 장관 시스라가 올 때 야엘이란 여인이 그가 잠들었을 때 말뚝을 박아서 그를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깊이 잠들었더라라는 표현이 이 피곤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약간 마시간 상태에서 금식을 선포해버리죠. 그때 금식을 선포한지 모르고 요나단이 꿀을 먹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피곤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백성들이 사울에게 억압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피곤함, 피지컬한 그런 어려움, 한계도 드러내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때 이 표현이 성경의 용례 가운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력적, 영적, 인간적, 존재적인 한계, 그것을 느끼고 있는 다윗의 인생의 황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나는 완벽해, 나는 완성형이야 라고 하는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고요, 다윗은 여전히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이끄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특히 다윗을 읽을 때는 우리는 항상 이것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22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리고 뒤이어서 또한 전후하에서 수차례 고백하는 이 표현, 주님은 나의 산성, 구원, 등불, 방패, 견고한 요새, 피할 바위 등등, 주님의 어떠하심의 그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다윗에게 계속 시선이 옮겨가고 그 다윗처럼 될 거야가 아니라 그 다윗을 피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시선을 옮겨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과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다윗을 읽어낼 때는 긴 호흡의 찬양 속에 우리가 세세하게 들어봐야 될 여러 가지 깊은 주제들이 있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것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해보복적 공의라는 거예요. 동해보복적 공의. 동해보복 사상이란 말은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거는 율법에 적용되는 사상인 거죠. 나에게 일을 해를 가한 사람에게 똑같이 일이라는 해를 징벌로 내리는 것, 이게 바로 동해보복 사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잃었는데 이 사람은 1만 없애면 우리는 마음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개인의 혹은 가정의 복수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1의 피해를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100을 해버린다, 이러면 가해자가 억울해지는 거죠. 그러니 이 동해보복 사상, 이 율법은요, 균형감각을 맞추는 거예요. 피해자도 보호하고요, 가해자에게 필요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동해보복 사상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적절성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평생을 통해서도 이 공의와 사랑의 적절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 적절성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신 동해보복적 하나님의 공의도 그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게 바로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은 다윗의 롱런의 비결이었습니다. 야, 너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말은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 율법이 적용되는 동해보복적 율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겸손한 자, 그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행한 자에게는 야, 너 어쩜 나한테 이렇게 잘할 수 있니? 라는 동해보복적 공의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바로 무엇을 했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야, 너 어쩜 이러니? 일로 와, 축복해 줄게. 하나님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제목처럼 시험 받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시험을 받는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단되어진, 검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그에게 방패되었던 하나님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도, 그 완전하신 도, 그리고 진실하신 말씀. 여러분, 진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A가 있습니다. 이 A를 가공하고 녹이고 부수고 아무리 깨트리려고 해도 여전히 A여야지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죠. A에 그 어떤 모든 것을 가했더니 A- 혹은 B가 되었다?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가 아니라 가능성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가능성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는 진리라는 확실성, 필연성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도박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도박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100%의 필연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 100% 되는 진리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도, 여호와 말씀의 진실성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하다라고 번역된 이 짜라프라는 원어는요, 증명되다라는 원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되다라고도 원래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증명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증명한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당신을 증명하겠소, 이 말은 뭐예요? 탈탈 털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무언가 불순물과 어려움들을 가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증명한다? 그 증명 과정이 그다 유쾌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하다면, 진짜라면 힘들 수는 있으나 걱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했던 말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다면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거듭되는 증명의 과정이 계속될수록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전생애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라는 이 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증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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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증명됩니다. 다윗이 위기에 빠질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그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왜 훈련받고 연단받는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금 혹은 은이 더 단단해진다, 단련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증명되다는 이 개념, 사실 이 짜라프라는 이 원어는 단어는 진실함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 직역 번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금세공업자 그리고 은세공업자를 이야기할 때 뭐 은장색, 금장색이라고 하죠. 그때 이 짜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도 증명되다가 원래 영어는 테스티드, 트라이드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받다라고 번역해도 무관한 거죠. 시편에서는 대놓고 시험받았다라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금이 연단되는, 그리고 증명되고 시험받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쓰여진 게 시편 6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 보이시는 시험하시되, 단련하시되, 이게 다 짤 아픈 거예요. 워드플레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짜라프 하시되 은을 짜라프 하시듯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군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련되는 것과 시험되는 것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험은 그냥 우리의 인격 혹은 인내의 시험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시험과 단련은 바로 말씀의 시험입니다. 말씀이 시험받고 검증되고 그리고 여전히 말씀임을 진리임을 깨닫는 삶, 그것이 말씀의 진실함을 깨닫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보십시오. 테스트해 보십시오. 트라이 해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진 의심과 불신, 불신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넣더라도 말씀은 여전히 말씀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시험하여 단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말씀의 진실함, 신실함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32절과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옷,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삿을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무엇을 하는가? 본문에 의하면 사슴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 장면만 봐도 사슴이 높은 곳에서 뛰어논다. 우린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신실, 유일하심을 깨달은 자들의 특징은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높은 곳에 뛰놀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로 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하박국 3장 19절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주여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높은 곳이 무엇인가? 이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바마흐라는 원어는 재밌게도 구약에서는 높은 곳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자주 이것으로 번역됩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분향단은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민수기 33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 바마흐라고 높은 곳이라고 번역된 이 곳은요. 높은 곳뿐만 아니라 그리고 산당으로도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읽어낼 때 산당이라고 하면은 이 높은 곳. 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모든 신전들은 다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막만 독특하게 그때 당시 문화와 문명과 별개로 독특하게 저지대에 있었어요. 그 포터블 이동식으로 있었어요. 모든 신전들을 보시면 뭐 잘 아시는 뭐 그리스에 있는 모든 신전들이 다 하얗고 높이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만 성막만 이동식이었고 낮은 곳에 있었고 거무태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높은 곳에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산당 혹은 신전을 의미합니다. 뭐 사무엘에서도 산당이 제사 드리는 곳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요. 그러다 보니 이 산당 속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느냐 혹은 이 산당에서 금방 읽은 민수기 말씀처럼 우상을 제사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은 결국 예배 처소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슴처럼 뛰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유일사상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이 고백을 신학적으로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 현장에선 과연 내가 그 신학을 뛰어넘어 내 중심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 만몬도 예배합니다. 나에게는 여러 높은 봉우리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님의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뛰어놀다가 주종이는 다시 옆 봉우리로 뛰어갑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내가 섬기는 그 만몬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입성이 등장합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유일하십니다라는 뜻이죠. 유일성을 외쳐놓고 높은 곳에서가 바로 그 의미인 거죠. 이걸 70인용으로 번역해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하나님도 예배하고 로마 제국도 예배하고 나의 기득권도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리니 아무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두세 개의 봉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만의 그 무언가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 그 말씀의 신실함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해야 합니다. 말씀의 신실함을 깨달은 자답게 산당이 아닌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속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잘 해석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십시오. 말씀은 진리이기에 거칠수록 그 과정을 거치고 반복되고 거듭될수록 여전히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신상들을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하나님만 위에서 뛰어노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삶, 나와 관련 없는 삶, 나와 무관한 삶이 아닌 진짜 아버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는 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 분리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여전히 진리일 것입니다. 말씀은 여전히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여전한 방패 되실 것입니다.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그 진리는 더 단련되어져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함을 깨닫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시는 기도,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